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이 더운 여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공동체 이루어 나가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열정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일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전부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정말 이 사람 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분주한 미국 생활 가운데서 주말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주말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나오려면은 구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구별함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6월 한달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면은 아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내내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3년 반 동안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이시면서 24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나라로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지금 이 땅에도 임하였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올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보내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는 이것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리와 같이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재물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자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존경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재물 있는 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에는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들의 죄를 사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였죠. 제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부자들은 재물을 마련하기도 가난한 자부들보다 훨씬 쉬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기에도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여기는 그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요, 25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한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이런 어떤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의 기법입니다. 어떤 본문에 보면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티끌은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들보라는 것은 이런 이 널빤지 큰 기둥 같은 거예요. 네 눈에 그런 기둥이 박혀 있는데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나 가시를 가지고 험담을 하느냐.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들 중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짐승들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낙타.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이 바늘인데, 그 바늘 중에서도 바늘 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것,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 그런데 그 큰 것이 작은 것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 요즘 사람들처럼 그런 바늘기를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들면 되네요, 아니면 낙타를 아주 뭐 이렇게 작게 미니어처 만들어서 타면 되네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듯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존경하는 부자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천국을 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시지만은 더 강조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에 예수님은 포커스를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 사람의 편으로는 주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은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조금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그가 지도자, 관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즘 크리스천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관원이고 부자이고 이렇게 이렇게 지위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23장 앞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그런 것도 묻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들의 기도에 보면은 나는 항상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런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저런 외국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늘 자기의 삶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 관원인 이 청년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계명을 잘 지킨다.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지닌 자들은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처럼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재물을 다 팔아다가 그것을 팔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대답이 그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성경의 기록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면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진 것에 부족함이 없는 다 갖추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여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잘 찾아왔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야기했던 그 부자 청년이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여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재물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영생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구원 대신 예수님을 돌아서 갔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증거하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고,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듯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크든 작든 우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이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그 자기가 크든 작든 그 가진 소유를 다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을 못 가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목적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부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얼마를 가지면 부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아니고 그냥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까요? 제가 질문 두 명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이 여기 있네요. 주은이, 얼마를 가지면 부자가 되지? 안 가져봐가 모르지. 얼마? 몇 억? 예. 역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억? 이러면 되죠. 예. 지윤이 얼마를 가진 부자가 될까? 부자라고. 그거는 너무 이제 성경적인 대답을. 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100, 100, 하고, 그죠? 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1000 이러듯, 1000. 예. 아이들에게는 1000은 엄청 부자죠. 근데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1000 이상은 뭐 자기 차만 해도 그죠? 1000 이상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부자들이고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면서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 1000,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부자의 정의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밀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했을 때, yeah, if you were a billionaire, 아, 영어를 했습니다. 우리 뒤에 조이스와 준이를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을 하세요. 여러분이 빌리오네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가정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빌리온이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내가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그냥 단순한 청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부자일까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당장의 눈에는 엄청난 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거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좀 쓰자 했을 때 예 주님 당연하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주께서 원하실 때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이 재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이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야.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는 그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니면 뭐 몇 불, 몇백 불밖에 없는 자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심지어는 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뭐 내 영혼을 팔았다. 뭐 이 소설 같은 파우스트 같은 데 나오는 그 소설의 이야기인데 요즘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얼마를 위해서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도 취하고 보험 막 들어놓고 자기 가까운 가족들을 이렇게 위장 이렇게 살인하고 하는 것들. 그것은 크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물건을 위해서 그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목적이 된 삶. 그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요. 그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부자와 같은 자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그것에,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에다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자들이죠. 실제로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그것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으면은 그 바뀌어 있는 자들이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열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의 정의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910년도 정도에 2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손쉽게 그 형제가 지었던 글과 책 같은 것들 여러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형제에게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를 여행하게 합니다. 아프리카와 이런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이고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 형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미션을 준비를 하죠. 이 형제의 꿈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차이나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차이나에 그리고 북서쪽에 있는 아주 복음의 불모지 그 중국의 북서쪽에 보면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무슬림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이 형제가 준비를 하다가 25살의 나이에 척수염이 걸려서 정확하게 병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척수암인지 척수염인지 그 병에 걸려서요. 이 형제가 죽게 됩니다. 25살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20대에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형제가 20대의 나이에 그 당시입니다. 1800년 마지막 그리고 1900년 그 초반에 밀리언을 100만 불 이상을 그 선교 기관에 다 이렇게 기부하게 됩니다. 의탁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지금도 순양에 있는 그 차이나 그 인랜드 미션,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그 단체에서 병원을 짓게 되는데 이 형제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제 같은 경우는 밀리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100년 이전에요. 그 당시에 밀리언하고 지금 밀리언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았지만은 그 형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자의 정의를 잘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늘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 30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현세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백배에 보시면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현세와 내세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이 제자들이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를 받았나요? 오늘 아침에 자꾸만 제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좀 무거워지시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과 30절에 이 질문해 보면은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고 나와 있는데 30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쏙 빠지고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자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다 팽개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과 복음이 목적이 되고 그 나머지 것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가 예수님 밑에 우선순위가 된 자들은 현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빠진 것은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들이 받아 누릴 큰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여기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현세대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꼭 같은 병행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약속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내세에서도 영생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약속이 있죠.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소유로 살아갔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시는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빠졌죠. 아버지 받는 아버지는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어머니들, 형제들, 자매들 그 모든 소유들이 마치 100배나 받듯이 이 100배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 times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 원근 각지에서 오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들이 함께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하루하루에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그런 시기에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으면서 그것도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모든 소유를 다 넣어서 통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갔을 때 그들 가운데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이요 그리고 많은 소유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백배의 축복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풍성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우리 공동체의 어머니들이, 우리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이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쓸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은사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가 우리 옆에 형제들, 자매들 그런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형제들의 은사가 자매들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자매들의 은사가 형제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의미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1억을 드리면 100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내세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늘나라에서도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주위를 보시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30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 아버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과 전토를 영어를 보시면은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입니다. mothers 복수형으로 주시죠.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그 아버지 한 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예수 공동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두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보상이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공동체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의 정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애들한다면요, 절약 같은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절약하는 거 참 좋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절약이 맹목적인 목적이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세를 영원을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더 가져라, 더 쌓아둬라, 너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가져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우선순위를 그 밑에 둘 때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섬김이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그 우선순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